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알아야 소명을 받은 자의 우리의 자세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시작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라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포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우연찮게 보게 되고 그래서 화를 못 이겨서 가서 펑 쳤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패로 인한 상처 때문에 부둥켜 가슴에 부둥켜 안고 외로운 고독의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못 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 내가 이번에 공부한 대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할 심정으로 지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가 다 경험하고 삽니다. 날마다 성공하는 사람도 없고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겹쳐서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겹쳐서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한번 찾아보면 성공한 사람은 성취감을 경험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제약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늘 조심스럽고 늘 부정적이고 행동에 있어서 대단히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진짜 예술가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50%의 실패 확률을 갖기 마련이다. 어떤 일을 하는데 100% 확신이 있다면 누가 못하겠는가? 누군가는 두려움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가는 반면 누군가는 미리 겁을 먹고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피하기 마련이다. 그 작은 시작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동에 있어 부담 없이 도전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늘 조심스럽고 부정적이고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성향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 속에는요, 모세의 질문 속을 잘 보면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더러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온전한 정의조차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계속 질문하잖아요.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잖아요. 옆에서요. 정말 날 사랑해요?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거 묻잖아요. 예? 얼만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데? 말해봐.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남편들은 귀찮으니까 글쎄, 아니, 사랑하니까 이때까지 살았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이때까지 살았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뭐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남편들은 대개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아껴요. 뭘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해요. 나는 죽도록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 아침밥이 달라지는데 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느냐고요. 오히려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꼭 그 아낀단 말이에요. 자꾸 아내는 자꾸 물어보죠. 날 사랑하는 거 맞아? 한번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봐. 계속 묻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안 가니까 자꾸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화가 언제 멈춰집니까? 이 대화는요, 꼭 부부싸움이 나요. 부부싸움이 나야 이 대화는 끝나요. 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 고생하고 산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등 돌돌리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오늘 본문도요, 동일해요. 모세도요,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형태는요,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고, 모세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죠.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실패를 경험해 봤거든요.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 무엇이 그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강하게 주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도 긍정적으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럴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엄청난 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결론적으로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찾아서 전 한참 잘못 찾았어요. 저는 아닙니다. 이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 찾았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뭔가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 무슨 오해를 갖고 있느냐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모세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지 언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400년이 그 훨씬 지난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살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정체성이 상실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그러시는데 내가 니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잔다. 가자. 한다고 따라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데 니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한다. 나 따라와라. 따라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뜻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시작부터 모세의 영역, 모세의 힘, 모세의 실력을 밖에 일이에요. 이 밖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단 말이지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아시잖아요. 모세는 언변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말재주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 일입니까, 본래?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면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은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없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없을까요?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유 하나님 참 한참 모르시네. 저는요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주보 간지에 들어가 있는 거 보셨지요? 내년도를 함께 우리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우리 봉사자를 신청을 받는, 그래서 접수를 받는 그 간지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런 걸 받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권사님 내년엔 구역장님 한번 해주시죠. 아 제가 보니까 권사님은 집사님은 아 내년에 우리 교육교회 교사로 좀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동일한 반응이 나와요. 동일한 반응. 어떤 반응이 나와요? 아이고, 아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역장을 해요? 아이고, 제 신앙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해요?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똑같이,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아유, 저 교사 못해요. 아유, 제 신앙도 어떻게 못하는데, 누굴 가르쳐요. 그렇게 부족한 자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보고,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의 신앙 수준을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자를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 아닙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아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아유 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자, 저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다 하면 그것은 영광이지요. 그것은 기쁨이지요. 그것은 행복이지요. 아무 실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거는 영광이죠. 그 개인에게도 영광이지요.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도구가 되어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물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진행시켜 주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자르니까 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소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실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요. 단지 그 일에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줬어요. 대단히 중요하게 정리해 줬는데요. 로마서 15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 work for God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Walk in God.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내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능력, 실력, 스펙 있는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조금 남보다 실력이 좀 약해도, 좀 남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좀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참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 초라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 아유 그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그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지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를 바라보지 마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재물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냥 맥없이 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뒤에서 뒷짐지면서 팔짱 끼고 그저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죠. 참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세의 질문은 뭘까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다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유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능력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참 나가서 당당히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신들이 가득하고 무당이나 샤머니즘 신앙이 영적 세계를 혼란케 하고 신천지를 비롯해서 온갖 이단 세력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온갖 더러운 잡신들이 청와대까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저마다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신천지 이단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온갖 잡신들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과제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헤 아셀 아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뜻도 없어요. 설명하기가 어려운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된 우리의 입술로 어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별칭과 같이 사용했던 것이 있죠. 야훼, 여호와 또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 이 표현을 우리말로 옮기기는 쉽지 않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 의해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장신대 구약학 박동현 교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나는 나다. 나는 너희를 위해 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때 있다. 나는 내가 일해야 할 때 일한다는 식으로 된다. 나는 하늘 높은 곳이든 땅의 어느 곳이 거룩한 곳이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의 섬김만 받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해 일하며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다. 아주 명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은 당시 애굽 신들과 다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당시 모든 신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는 천지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던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즉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그분께 하실 일을 아릴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조언을 구하시는 이 누구며 그분께 도움이 된 이 누구인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 일어나며 그분에게서 마친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모자람이 없고 전혀 도움이 필요 없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얘기했나요? 대한민국은 모두 환자들로 가득하다. 어쩌면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환자들로 가득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어제 벌어졌습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뭔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시국선언이라도 하고 시위에 참가하며 뭔가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린 이때 소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도 개인적으로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때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영적 감각을 소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행동하기보다,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어떤 것을 취하기보다 교회는 먼저 영적 감각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감정이 앞세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이 먼저 앞세워지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이 앞세워져서, 그리고 영적 감각을 살려서 그때에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가서 시위도 할 수 있고, 가서 뭔가 정말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큰 소리도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감각을 상실한 채 가서 외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영적 감각을 살려서 이 땅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온전한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소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힘은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구속되어서 참다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심각하게 아픕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동안의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